비학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느낄 때, 또 정말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또 도대체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감이 오지 않아 좌절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기억하면 됩니다. 터널이 왜 만들어졌는지 말이죠. 터널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라디오가 좋아해 조영란입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터널,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겪는 시련들이 앞으로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또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혹혹 숨막히는 삼복철이죠. 마음도 함께 지쳐가는데요.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쪽지암에서는 나의 첫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야기와 토요일마다 저희 방송 위챗 공식 계정에서 만나게 되는 달팽이의 약속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습니다. 첫 면접, 첫 월급, 첫사랑, 첫 아이, 첫 집, 첫 여행, 첫 실패, 그리고 또 첫 아픔.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처음을 겪으면서 지금의 온전한 나로 성장해 있습니다. 지난주 쪽지암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처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처음은 처음이어서 소중합니다. 내 첫 아이의 첫 걸음마를 보면서 가슴 부풀었던 이야기, 또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해 가슴 설레던 이야기, 어렵게 용기를 내 도전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첫 고배를 마시던 이야기, 생애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아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사던 이야기, 누군가에게 첫 배신을 당하고 주변이 온통 캄캄하게만 느껴지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우리의 오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처음에 얽힌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출렌님, 94년에 우연히 신문에서 장갑을 짜 수입 올리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해볼 마음에 무조건 기동현 기름향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생각과는 달리 본판 짜는 기계 4개와 손목 짜는 기계 1개, 또 마벨기 1개가 있어야 장갑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가 많아도 숯불도 당김에 뺀다고 장갑 짜는 기술을 배워 기계와 실을 사 내가 먼저 실험을 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짜는 것만 배웠지 기계에 대해선 눈뜬 봉사였습니다. 그때야 기계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출련아, 너 기계도 모르면서 간이 큰 거야 아니면 바보니? 하고 잠은 자답하면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쏟아진 물이라 밤에는 베개를 적시고 낮에는 땀과 눈물로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지에서 민반 선생을 하고 있는 아들이 와보더니 어머니 저 선생 그만두고 장갑 공장 할게요 라고 하길래 그래 잘 생각했다. 너 개동에 가서 기계 지식을 배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기술을 배우면서 난관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부딪히는 난관. 직원 10명을 구해야 하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와 해보고는 힘들다고 그만뒀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실컷 울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남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나도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후에 친구의 소개로 이웃 동네 사람을 알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장갑 첫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상품을 손에 들고 퐁퐁 울기만 했습니다. 험난한 고생과 상품 탄생의 기쁨이 눈물이 돼 바다를 잃었습니다. 리출레님, 화제마다 잊지 않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열정과 정성에 저희가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창업을 해 첫 상품이 출시되기까지 겪었던 그 어려움을 적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끈질긴 의지와 노력으로 끝내 스스로 제작한 장갑을 손에 들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평생을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글을 통해 그 기쁨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화제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노래 한 곡 선물합니다. 박현빈의 대찬 인생 띄워드립니다. 박차고 태어났어 겁날 게 뭐가 있냐 깨지고 박살나도 세대로 한판 붙어봐 딱 한 번이
하더라도 뼈 빠지게 한번 살아봐 뛰는 놈 머리 위로 나쁜 놈 있다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50보 100보니까 청춘이야 같다지만 불같은 열정 없다지만 그렇다
김복실님, 호덕을이 10년 되던 해 애들도 크고 한국 외삼촌이 초청서를 보내와 북경에 비자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친척 초청도 60년 전 연령은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북경에 눌러 앉아 취직을 해야 했지요. 아들 둘이 먼저 나왔기에 큰 아들은 한국 원단 회사에 취직하고 작은 아들은 미용 자격증이 있으니 곤륜 호텔 미용실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몇십 년 농사일을 했던 내가 사실 취직 자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왕 논밭을 조카에게 맡겼으니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가슴이 바질바질 탔습니다. 하지만 매일 소개소에 다녔습니다. 연사 뒤에 한국 회사 종업원으로 끝내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셋이 벌어 모아 미용실을 차리는 것이 작은 아들 소원이었기에 마음을 녹자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넘어 일본에 유학 간 여동생도 북경에 돌아오고 우리는 드디어 작은 아들 미용실 자리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작은 아들은 미용재료 기구도 한국에서 수입하고 국내에 도매도 했습니다. 크게 벌릴수록 아이들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도울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마다 여자친구들이 생기니 나는 한국에 나가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해 자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식들 마지막 뒷바라지도 할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개혁개방의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김복실님, 아들 두 분과 함께 처음 북경에 오셔서 어렵게 창업을 하신 그런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빈손으로 대도시에 정착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세 분 그래도 악착같이 힘을 모아 성공을 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 또 자식들을 위하신다고 첫 출국을 하셨네요.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일도 쉬엄쉬엄 또 이국에서 여가 생활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봉자벗네 윙크의 노래입니다.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은 황금이라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이야.
집 5남매 막내로 태어난 저는 큰오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1978년 저희 오빠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출근해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 저에게 아주 이쁜 소가죽 구두를 사주셨는데 그것은 저의 생애 처음으로 신어본 구두였습니다. 너무 기쁘고 소중한 것이어서 한번 신으면 꼭꼭 기름을 발라 보관해 두곤 하면서 아주 오래 신었습니다. 오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최희님 역시 저희 화제에 늘 참여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오빠분께서 첫 월급으로 사준 구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생애 첫 구두였고 또 오빠가 첫 월급으로 선물한 구두여서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절도 아니어서 구두 한 컬레도 참 귀중한 선물이었을 텐데요. 그런 오빠분이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 기억만큼은 평생 갈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마음 오빠분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 담아 노래 한 곡 선물합니다. 오라버니 강여름 씨의 노래입니다.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은 황금이라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이야. 이 순간이 지나가면 버스는 이미 떠나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방송 위챗 공식 계정에서 만나는 코너 달팽이의 약속, 무림 고수는 화려한 액션이 필요 없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서림 기자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무림 고수는 화려한 액션이 필요 없다. 궁금이 작품집 갚을 수 없는 빚과 하루살이도 평생을 산다의 출간을 계기로 요즘 장간의 화제인 궁금이 위챗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다. 저자와의 친분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알고 지낸 십수년간 자는 수없이 부딪혀도 서로 나눈 대화는 통틀어 짧은 드라마 한 회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과묵한 위인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매일 꾸준히 위챗글을 쓰는 수다쟁이가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 큰 작용을 했다고 봐야 한다. 궁금이는 작가라는 호칭을 부담스러워한다. 허나 작가는 창작의 조제, 즉 글을 통해서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발신자의 위치에 놓여진 존재라는 의미에서 보면 궁금이는 작가가 아닐 수 없다. 글은 곧 작가의 얼굴이다. 글에는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하여 오늘은 선배, 지인이 아닌 작가 궁금이의 작가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첫 번째는 주지주의다. 넓은 의미에서 주지주의는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을 우위에 놓는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궁금이의 글에서는 늘 이성이 감성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사는 상사의 입장, 선배는 선배의 내공, 후배는 후배의 패기가 있다고 한다. 이심전심, 역지사지를 모토처럼 여기는 듯 싶다. 심지어 악의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사람도 욕도 쓴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먹어줘야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간뿐만 아니라 참새, 까치, 고양이, 강아지들도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궤적이 있다고 존중하라고 한다. 늘 무엇이든 지나치면 안 하기만도 못하다고 과유불급을 경계하라고 한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항상 고마워하며 살라고 한다. 이쯤이면 마음의 다격수 시원하게 건배하시네. 웬 설교냐?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할 독자들도 많겠지만 궁금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그대로를 실천하려고 시종일관 노력해온 사람이기에 궁금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글도 꼭 생긴 대로 썼구먼 라고 감탄해할 것이다. 두 번째는 술주, 조지주의다. 사실 궁금이의 조지주의는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제맛이다. 감정적인 것이든 이성적인 것이든 술주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사상, 술지상주의로서의 조지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한 잔, 술자리라는 표현이 궁금이 글에 나타나는 빈도수는 굳이 정확도를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장담컨대 술이라는 단어를 궁금이 원고 파일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서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술에 한해서만큼은 조지일관, 시종여일, 주야장천이라는 표현들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궁금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글의 시작에서처럼 궁금이의 글은 언제나 어제도 술 한 잔이 잘 돼서 집에 들어갔다로 시작되고 나는 못난 남편이다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해서 궁금이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명 스타로 만들어줬다. 예하면 한밤중에 엘리베이터를 열어줘야 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원, 오밤중에 불리워 나가서 기억에도 남지 않은 술을 수없이 마셔준 친구와 후배, 그리고 궁금이를 남편으로 둔 참으로 대단한 흉금과 아량을 가지신 아내. 궁금이의 조지주의 사상은 많은 애주가들의 면죄부가 되기도 했다. 비슷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구실과 변명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러한 분들의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 집 그 사람은 궁금이 정도는 아니다 이라며 미안을 느끼거나 다들 저러고 사는구나 라고 포기하게 하기도 했다. 하여 궁금이로 인해서 한동안 위챗 공동체 내부에 대동 단결의 혼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들 한다. 세 번째는 참회 의식이다. 궁금이는 늘 그래서 자신이 아내에게 무심한 남편, 엄마에겐 무뚝뚝한 아들, 할머니에겐 철없는 손자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참회한다. 다만 그의 이러한 참회의식은 밸런타인데이에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하면서 오다가 주웠어 라고 한다든가, 먹지 않고 한참을 기다리다 다 식어버린 요리를 건네주면서 남으면 돼지 준다 라고 하는 츤데레식의 이미지에 의해서 많이 가려진다. 궁금이는 거듭 못난 남편,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지만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을 양념치지 않고 담담하게 고백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아련한 슬픔,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궁금이의 참회의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네 번째는 단사리 의식이다. 단사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다. 불필요한 사치와 자격지심, 자신과 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자리에 대한 욕심, 과거에 대한 집착,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같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궁금이는 과감히 끊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꼭 지켜야 할 것들,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들, 예하면 도덕, 원칙, 예의, 초심, 배려심이라든가 가족, 친구,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지키고 서운했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은 잊고 인생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이어트가 전혀 필요 없는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는 궁금이는 정서적 다이어트를 한다. 다섯 번째는 미래지향 의식이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술은 오늘 마셔야 된다고 극력 주장하는 궁금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서는 의외로 미래지향적이다. 어릴 적 사랑을 받으며 뛰놀던 고향을 늘 그리워하고 향수에 젖기도 하지만 결코 과거 지향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궁금이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의식이 훨씬 더 강하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을 발빠르게 따라가야 한다. 적어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미리 닥치지도 않은 일들을 앞당겨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멋있게 자리를 내줄 마음의 여유, 수입이 될 수 있는 취미 생활, 자신한테 선물할 상사가 없이 출퇴근이 자유로운 사무실, 그리고 삼시세끼를 해결해줄 아내를 위한 감정적 적금 붓기 등등.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선족 매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챗글을 꾸준히 써내려가면서 작품집을 출판하기까지 기울인 노력 자체가 이러한 미래지향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궁금이의 글을 읽으면 어릴 때 즐겨봤던 김용의 무협소설 천룡팔부에서 묵묵히 마당을 쓸며 저를 지키는 이름 모를 고승이 떠오른다. 일명 소지승이다. 궁금이의 위챗 프로필 사진과 작품집 표지가 귀여운 동자승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궁금이가 어쩐지 소지승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지승은 조용히 자경각 마당을 쓸고 허들의 잡리를 하는 문파와 스승이 불분명한 무명승이지만 김용 무협 세계의 무림 고수들 중 1, 2위를 다툴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겉으론 화려하지 않지만 모를 깃고 빗질하는 하나하나의 움직임에서 엄청난 내공이 쌓여졌을 것이다. 어쩌면 궁금이의 글쓰기가 소지승의 빗질처럼 형식주의적인 포장 없이 작가의 의식을 그대로 녹여냈기에 독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한마디로 무림고수는 화려한 액션이 필요 없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영란이었습니다. 출발 정보타임 프로가 이어지니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의 리영실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주간 국제 뉴스를 종합해 정리해 드린 다음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 효력을 잃으면서 글로벌 안보 리스크가 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제 논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지구촌 문화기행 순서에서는 단마르크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